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례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감동의 스토리들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떤 이 단어를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나왔을 때에 그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언어의 의미를 깊이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큰 위안과 감동과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네 이 정도로 볼수 있을지 몰라도 이 언약이라는 것을 조금 더한 차원 들어가서 바라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사이와 독특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의 그 상황까지 내려오셔서 관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고 일종의 성육신과 같이 낮은 자리로 그 보좌를 낮추시는 모습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맺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상황으로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언약을 맺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표징, 사인이 나오죠. 이 사인은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이 양피를 베어낸다. 그래서 이 베다라는 자르다, 컷 한다라는 이 한자가 할이죠, 할. 그래서 이 자르는 그러한 예식이다. 그래서 할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할례는 육체의 흔적을 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할례당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흔적, 모양을 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구약의 모든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할례가 원래 뜻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주님은 명령합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의 명예를 담보로 해서 특별한 약속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는 그 내용들을 언약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반드시 의무 조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의무 조항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좁혀 이야기하면은 할례를 끝까지 계속적으로 행해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할례를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모양으로서의 흔적을 나타내는 이 양피를 베는 할례에는 실상은 뜻하는 바가 따로 있지요. 그건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할례 의식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석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영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문이라는 것은 글자죠. 대신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바울 사도가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이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깊이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실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4만여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후세들이 정리를 해서 표준 설교집을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대략 53편 정도의 표준 설교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30 정도 되었을 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그 운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을 때에 그때쯤에 한 설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철저하게 경건 운동을 해 나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그거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왜 거룩 운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실천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은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 칭의죠. 칭의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또 묵상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기초로 해서 거룩함에 나아가게 됩니다. 힘써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힘을 씁니다. 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성화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정말 훈련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정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운동을 해 나아갈 때에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완전함은 결점이 없다. 실수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적게 적게 해가지고 정말 죄가 적은 상태의 그 온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정말 칼빈주의자들과 아미니안, 웨슬리 쪽의 사람들의 입장들을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들이 이들 안에 많이 있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뭐그 논쟁들을 신학자들의 몫으로 일단 남겨놓고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거룩에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로를 성화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책임을 지고 힘써 나아가는 일들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지어놓고 그냥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더 열심히 거룩함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역시도 나는 성화 없는 구원을 꿈꿔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러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